누가복음 14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때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 저 이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한 해를 준비하는 신앙적인 가고 말씀의 준비를 오늘 이 누가복음 14장 25절 이하의 말씀으로 가지고자 합니다. 처음 시작은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려면 나의 제자가 되려면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를 해야 된다. 자기까지 미워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그 하시는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든 예는 조금 좀 난해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미리 그 비용을 예산해 보아야 될 것 아니냐. 예산해 보지 않고 그냥 지었다가는 그 비용이 모자랄 때 그것이 짓담한 꼴이 될 것 아니냐. 또 하나는 전쟁을 할 때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분명하게 판단을 해보고 전쟁을 해야지 만일 그렇지 않으면 질 것이니까 그럴 바에는 미리 가서 화친을 청해야지 무모하게 전쟁을 하면 망할 것 아니냐. 이런 예를 들면서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가 됩니다. 계산해보고 해라. 그런데 이와 같이 예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와 같이는 내가 가진 것으로 할 만한가 못한 할 수 없는가를 분별하라는 그 내용으로 얼핏 받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자신의 실력을 확인해보고 하지 못하겠으니 그만두자 이렇게 하라고 한 얘기는 아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되는 제자도 자기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미워해야만 하는 이 길을 이런 각오 없이 마치 건물을 지을 때 준비하는 것 같이 계산해 보는 것 같이 전쟁을 할 때 사전에 이것이 이길만한지 이길 수 없는지 무릇 중요한 일마다 미리 판단하고 확인하고 준비 없이는 덤벼들면 안 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신앙생활도 준비하고 덤벼야 된다 이거죠. 거기에 연결점이 있는 것입니다. 뭘 준비하라고요? 희생할 준비를 하라 이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면 계산 없이 건물을 지었으면 짓다 말아서 망신을 당하고 계산 없이 전쟁을 했으면 져서 망신을 당하듯이 계산 없이 준비 없이 각오 없이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같이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린 가만히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짚어보면 우린 맛 잃어버린 소금인 경우가 참 많았다 싶죠. 우리는 신자였다가 아니었다가 한 적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였다가는 몇 번 없고 아니었다가는 참 많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었던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어쩌다 한번 신자 같으면 그렇게 사납게 구는 것인지 모릅니다. 늘 그러면 괜찮은데 어쩌다 한번 신앙생활 같이 하면 그걸로 여태껏 못한 걸 다 만회해야 되니까 우리 옛날에 목욕하기 힘들던 시절에 목욕을 한번 가면 아주 6시간을 하는 거예요. 아주 가죽을 벗기고 나왔어요. 아주 그 힘들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제 기억에는 목욕이 즐겁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리고 어렸을 때 할아버지 손에 붙잡혀 가가지고 그 뜨거운 탕에 우리 외할아버님 그 요한계시록 다 외울 동안 같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길 수가 없었어요. 그랬던 옛 기억이 있습니다. 이태리 타올로, 이태리 사람들이 그 타올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죽을 벗겨내야 되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매일매일 샤워를 하지 않은 탓이죠. 늘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어쩌다 한번 신앙생활의 모양을 지킬 수 있을 때 우리는 힘에 진하게 생색을 냈던 듯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는 얘기는 말하자면 이런 연결점이 계획 없이 하지 말라요. 신앙생활의 계획이라는 것은 희생을 각오해야 된다는데 그 분명한 초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6장에 가면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네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줬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얘기 이르되 너는 얼마나 줬느냐?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예는 이것도 오해받는 그 비유 중에 하나인데 순전히 예수님이 비유를 든 핵심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쫓겨난 다음을 쫓겨나기 전에 준비했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이제 쫓겨나게 됐는데 쫓겨나면 청지기 노릇하는 동안은 그 청지기 노릇하느라고 받는 보수로 살았는데 쫓겨나면 이제 내가 땅을 팔 수도 없고 빌어먹을 수도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혀서 저들로 하여금 나에게 은혜를 갚게 하자라고 내일 일을 오늘 준비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8절에 있는 바와 같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 세상 사람들도 내일 일을 오늘 준비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왜 빛의 아들들은 내일 일을 오늘 준비할 줄을 모를까? 이런 지적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내일 일은 어디죠?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어디서 준비해야 됩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오늘 준비해야 되는데 그걸 아무도 안 하고 있더라 말이죠. 세상 일은 준비하면서 여러분 애들 교육시키는 거 보세요. 애들 교육시키는 건 정말 힘을 다해요.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좋은 학교를 나와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살려면. 좋은 학교를 나와야 나중에 예수를 믿어도 구역장을 할 수 있다고. 어느 학교 나왔느냐가 거기도 쓰여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애들을 잡는다고요. 그런 일에는 지혜로우면서 왜 영원한 나라의 준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느냐 이거죠. 뭐만 했죠? 예수만 믿어놨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이 성경 한번 편 적 없고 읽은 적 없고 읽은 대로 산 적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9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불의한 일 혹은 작은 일 이런 건 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맡은 일들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에 필요한 책임들입니다. 자기 맡은 바 몫을 해내는 것.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로 따져서 그렇게 큰 일들이 아니고 훨씬 작고 수동적인 것일 겁니다. 거짓말 안 하고 타협 안 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외면 안 하고 이런 어찌 보면 우리가 받을 큰 영광과 큰 보상에 비하면 극히 적은 일을 하라고 주어진 명령들을 못 지켜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일들 하나를 여기서 못 살고 있는 겁니다. 신자로서 져야 하는 짐들, 이런 일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꾸중을 지금 하고 계시죠. 예수 믿는 자로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자기 희생, 자기 십자가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할 때 우리는 1차적으로 그것이 크게 정치적인 세력이나 어떤 종교적인 반대의 세력으로 등장하리라고 쉽게 생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라는 우리 초대교회나 혹은 하나님 믿는 것을 반대하는 공산국가 같은 데서 일어났던 그런 핍박들, 목숨을 걸어야 하고 물리적인 이 가혹 행위를 당하는 것, 이런 것들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일도 있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데 가장 어려운 건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아니, 돈, 뜬 눈을 갖고 있는 자죠. 마치 이 세상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지도자와 같고 대장 같은 입장에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끝을 알며 인생의 가치와 끝을 알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세상 앞에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 하는 모범이요, 지도자요, 안내자요, 증인으로 서야 합니다. 이런 남보다 알고 앞서고 하는 자들이 지는 최고의 짐은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맡은 이들, 뭐 말하자면 한 나라의 수장이라든가 어떤 뭐 단체의 책임을 맡은 장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 공통되게 외로움을 그 가장 큰 짐으로, 고통으로 고백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류 중에 우리 목사들이 있습니다. 목사들끼리 모이면 그 외로움과 고독을 이제 넋두리처럼 늘어놓고 참 교인들이 몰라주더라, 아내가 몰라주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눕니다. 그런데 그걸 만일 남이 이해하고 알아주는 내용이나 수준이 되면 이미 지도자는 아닙니다. 지도자란 앞섰다는 것은 뒷사람은 그 사람 발꿈치만 보고 쫓아가게 되어 있지 그 사람을 이해했으면 그 사람은 벌써 후계자입니다. 그렇죠? 엘리트라는 게 뭔데요? 엘리트라는 본래 뜻은 이런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 먼 데를 내다보는 사람을 엘리트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트의 반대말을 대중이라 그럽니다. 지금 대통령 이름하고 똑같은데 중자가 다릅니다만 대중, 엘리트의 반대말은 대중입니다. 대중이란 무슨 뜻이냐면 바로 눈앞밖에 보지 않는 무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 후의 일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밖에 못 보고 지금의 필요밖에 반응하지 못하는 자들을 대중이라 그러고 엘리트란 뭐 다른 말로 지도자라 그래도 좋고 그랬습니다. 보통 앞섰다는 것은 그 다음을 내다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을 걷는데 목이 마릅니다. 그럼 오늘 가진 물을 다 마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중은 지금 목이 마르니 다 먹자 그러는 자들이고 엘리트란 언제 이 사막이 끝날지 모르니까 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남겨둬야 된다. 그게 말하자면 엘리트입니다. 그러면 그런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자는 좀 미친놈이죠. 지금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죽으면 그만인데 그 물은 왜 남겨놓는가? 너 팔아먹으려 그러지? 이 욕을 먹는 겁니다. 그걸 감수해야지. 그걸 설명을 하면 못 알아먹죠. 그것이 그러면 정말 어떻게 되나 보자고 다 같이 마셔버리면 그는 지도자가 아니죠. 지도자란 이걸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부정적으로 보면 고통이요 외로움이요 짐이지만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그가 가진 고귀한 직분이요 영광된 자리인 것입니다. 본인이 맡은 우리 신자들 식으로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맡은 고귀한 자리죠. 그 고통과 그 짐, 그 내용으로 따져서 그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것은 즐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우리 신자들이 이 즐거움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너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그를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뒤따라오며 우는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십니까?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손을 위하여 울라. 그렇죠?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자꾸 호소하고 그래서 남들에게 납득시켜서 나 억울하지 해서 짐을 벗겨달라고 합니다. 자꾸 짐을 벗으면 이미 여러분은 신자의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신자로서 살고 신자로서 그 책임을 그 감내하시려면 여러분은 1차적인 고통을 외로움과 몰이해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는 기도가 전부 그거 아닙니까? 물리적인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는 기도와 정신적인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는 거죠. 왜 기독교에 늘 따라붙는 이단이 신비주의인지 아십니까? 이 고통과 이 짐 지는 것을 사람들이 다 본능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에 늘 이 이단이 따라붙는 겁니다. 성령 충만만 받으면 늘 희열 속에 산다는 거죠. 그 신앙의 고급한 경지는 늘 그런 만족과 감사와 비교할 수 없는 희열 속에 있다는 거죠.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민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비켜주시옵소서. 그 흐르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와 같더라. 그래서 희열과 기쁨으로 그렇게 그런 감각으로 나눕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기쁨이요. 그 내용상 승리입니다. 그러나 고통스럽습니다. 이 이중성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내용과 미래와 본질을 꿰차고 있는 사람들이요. 우린 비치지 않습니까? 어둠 속에 비치는 빛이잖아요.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가는 길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분별과 우리의 선택이야말로 모든 사람들 앞에 귀감이 되며 증거가 되며 따라야 할 목표가 되는 길입니다. 아무도 그걸 여러분에게 하라고 세상이 여론으로 밀어주지 않습니다. 왜 하냐 그러죠. 왜 그런 미친 짓 하냐 그러다가 정말 잘하면 너만 잘났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세상은 여기에 절대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여기에 점수를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앞에서 죄하는 이 모든 짐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이런 어죽자는 값싼 위로와 값싼 동정을 받으려고 하는 데서부터 신앙은 시작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고집을 부리자는 얘기는 결단코 아닙니다. 참다운 신앙의 길을 가려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해야죠? 십자가를 져야 되고 자기까지도 미워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할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것까지도 말하자면 싫다고요. 어떡하다 내가. 욥의 고백이 그겁니다.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나이까. 이겁니다.
자기도 쉽게 하나님 없다 그러고 확 나가 디비져 자빠지고 싶다고요. 포기하고 싶은데 알거든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의를 요구하시며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아는데 지금 당하는 일을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울지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외면할 수는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반대할 수 없는데 감당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말이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 뭐 비장해지려거나 처절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가셔야 됩니다. 멋지게 가십시오. 신자의 생활을 모두의 박수 속에 모두의 이해 속에 정말 잘하시는구만, 어쩌면 이렇게 신앙이 좋아, 이런 대접으로 이런 확인으로 걸을 거라고 생각하시지 말라 말이죠. 세상은 끝없이 우리를 반대할 것이요, 동료들마저도 시샘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내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판 자는 예수의 제자요, 예수의 수제자라는 베드로가 맨 나중에 그 결정적인 못을 가슴에 박지 않습니까?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다 울기 전에 세 번이나. 그 길을 걸으시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걸으신 길이 아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길입니다. 그게 신자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으면 여러분은 많은 열매를 얻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인하여 길을 발견하며 빛을 보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자된 책임이며 짐이며 자랑이며 영광이며 우리만이 해내는 특별한 책임들입니다. 이 한 해가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신앙의 결심과 각오와 내용으로 이어져서 신자로 사는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 그 자랑이 무엇인지, 그 고통과 외로움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지 확인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셨으나 우리의 손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고 그 가신 길을 우리에게 다시 요구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인정하며 모두에게 박수받는 그런 세상적인 만족과 형통한 길이 아니라 세상이 반대하고 세상이 길을 쓰고 말리는 우리에게 혹독하게 방해하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며 생명을 낳는 길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는 길이며 그렇게 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길임을 말씀 안에 다시 확인합니다.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걸을 힘과 믿음을 주시고 이 길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외면하거나 핑계되는 실패가 없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다시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한 해로 기억되는 올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